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그러면 그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제 눈을 감게 되면은 영원한 세상이 보여지게 될 터인데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도 지옥에 있을 뿐더러 눈을 감아도 또 그곳이 지금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큰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게 되어주면 얼마나 좋아서 기뻐 춤을 추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이런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어제 신방을 하다가 81세 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의 시어머님이셨는데요. 자부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래서 자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슨 아픔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아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렀더니요. 그래도 말씀을 조금은 하셨습니다. 보니까 키가 자그마하시고 그 세월의 흔적이 그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름살도 많고 그리고 손도 거칠고 그 얼굴도 참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편치 않은 얼굴이었죠.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빨리 가야지 그래요. 저는 연세를 물었는데 그분은요 빨리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랬더니요. 그야 모르지 그래요.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지옥 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요. 막연히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옥 간다는 생각보다도 그래도 나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할머니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지은 죄가 많죠 그랬더니 죄가 많지 그래요. 그럼 할머니 죄가 많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말씀을 못하세요. 이제 현실을 포기해 드린 겁니다. 막연히 지옥에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현실을 딱 보게 해주면 깜짝 놀라죠.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할머니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꼭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할머니 소망이 생겨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뭐가 그렇게 아픔이 많이 있는지 그냥 잠깐 기도만 해드렸는데 눈물을 쭉 이렇게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방 갔던 분들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소망, 천국에 갈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은 이 말씀 우리들에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데 너희도 그와 같이 온전하라. 이제 이 온전에 대해서 47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놈의 그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을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사탄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그런 박사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탄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탄의 형상입니다.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 사탄의 형상이죠.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꾼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죠. 저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쏙 빼버렸냐 하면은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사랑할 수 있고 좀 많이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뺄 것은 빼고 첨가할 것은 첨가해서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요, 자신들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보고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요구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동포를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4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원래대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 막연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도 해줄 수 있죠. 이런 막연한 원수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짓밟았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은 자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둥, 그리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는 둥,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죠.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그 막연한 우리들의 어떤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어들을 자기들의 관할하에 넣기 위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연한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삼부자 그들도 알고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막연한 원수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으로 중국에 와 있는 그 탈북민들, 그들을 자꾸 북송을 하는데요. 그들 돌아가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죠. 그냥 구타를 하는데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보다도 못하게 구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죠. 요즘에 하도 구타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제 말려서 죽인다고 그러죠. 가두어 두고 먹을 것 주지 않고 마실 것 주지 않고 서서히 굶겨서 말려서 그렇게 죽게 하는, 지구상에서 저런 민족은 사라져야 될 정도로 비참한 그런 민족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료들을 가지고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고 또 수치를 주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민족 위에 복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무너져버린 1500여 교회가 새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원수는 그렇게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 실제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는 그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요,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방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분은 그 집안의 재물을 다 가로채버린 이런 원수 때문에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밥을 못 먹었답니다. 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만큼 머리카락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죽어가다가 정말로 그대로 가만히 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겨우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조금 먹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재물을 앗아가버린 그 사람, 그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것 힘듭니다. 그 사람 사랑하라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당장 말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 여러분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닮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불렀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지 4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저 악한 무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해를 이렇게 비춰주세요. 똑같이 비춰주시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해를 비춰주지만은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내 백성에게 해코지를 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해를 안 비춰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골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씀을 46절과 7절 말씀에서 해주셨습니다. 4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건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만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기 자식도 내버리는 악한 세대가 되어졌고,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도 해를 가하는, 부모님에게조차도 해를 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서, 그냥 혈육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참 잘하는 거다라는 칭찬을 해야만 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누구나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 수 있고, 안 믿어도 할 수 있고, 깡패들도 할 수 있고, 악명이 높았던 이 세리들도 할 수 있고, 북한에 있는 그 잔악한 무리들도, 그 하수인들도 자기의 가족들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 그 마음이 가는 사람들만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요 절대로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 특별한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랑을 너희도 좀 해달라,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식 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좀 닮아라, 이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죠. 너희는 나를 닮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 믿어도 이 사랑을 못하면요, 그분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그 계명 한 가지, 그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랑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죠. 나를 닮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이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사실 여기서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요,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부담 100배 되어지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에게도 비춰주시지만은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우리 손양은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가 이제 그의 딸이었던 그 손동희 권사님 중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동희야, 아버지가 제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 1계명, 2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거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두 오빠는 천국에 가 있지만 그 사람은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느냐. 이렇게 그 딸 동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옷을 붙잡고 오빠를 죽인 그 원수는 죽여야 된다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막 울었는데요. 그러면서 왜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왜 유별나게 믿냐고, 왜 별난 예수님을 그렇게 믿냐고, 제발 좀 원수는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결국 손 목사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도 1계명, 2계명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살려내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결국 또 이분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요. 가기 전에 이 군사님을, 손동희 군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천국에 가면은 먼저 두 오빠를 만나서 죄송하다고 앞에 가서 빌 것이라고 그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사랑의 이 원자탄보다도 더 큰 그런 사랑의 핵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가게 되면은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문준경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섬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금의 아주 많은 분량을 그 섬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데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섬에 있는 또 다른 교회, 그 교회는 이판일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이판일 장로님이 밀실에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거룩한 선교에 관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섬에 좌익 분자들, 공산당, 그러니까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닥쳐서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날 마지막 기회를 줄 건데 예수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날따라 그 집회에 모인 성도들이 한 명도 나가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사로잡혀서 이제 해변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전쟁의 6.25 전쟁의 말미였고 북한군이 도망을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이판일 장로님의 큰아들 이인재 목사님, 그 순간들을 잊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분 혼자 살아남아서 이 일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날 백사장으로 끌려간 사람이 48명이었는데 그 중에 13명이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끌려가면서 연로하신 그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가셨고 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이 목사님의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8세밖에 되지 않은 딸도 있었고, 몽둥이와 죽창에 찔러서 48명이 다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 자리에서 살아났던 이인재 목사님, 그때 당시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자신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려왔죠.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다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다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그 목사님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섬에서 일어난 이 48명의 순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군 부대가 드디어 이 섬에 진입을 했는데요. 참관인으로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씨, 그때 중학생인데 이인재 씨를 동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섬을 다 수색을 해서 좌익 분자들을 다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인재 목사님이 거기에 서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잡아가는 것이죠. 이인재 목사님이 딱 서니까요, 이 좌익 분자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그 성도들을 죽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근데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이 소년 이인재가요, 아버지의 그 음성을 생각을 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다오. 이 아버지의 그 음성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살려주었죠. 그리고는 신학을 내서 그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있던 바로 그 진리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는 은퇴를 할 때까지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가 용서를 했던 그 앞잡이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도 나처럼 해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너도 나처럼 용서해 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너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손양은 목사님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재 목사님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오는 사건과 모든 일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랑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일들,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좀 주관해달라고,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지가 작용을 해야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아들을,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아이를 양자 삼으려고 할 때 마음이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이인재 목사님도 왜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1계명과 2계명도 지켰는데 이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명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계명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1, 2계명만 지키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뒷전에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계명으로 받아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상을 숨기지 않는 이것을 지키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도, 이 마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원수를 본다 할지라도, 내 속, 이 속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를 친구처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성도로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는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되어진다고 그러죠. 그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을 때에, 두 발로 찾아가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을 이때에, 이때에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어서 내가 왜 미워했던 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왜 내가 미워했던가, 그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